로마서 1장은 여러분 신약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지난 몇 주일과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기에 또한 이 시간 쓰여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를 위하여 말씀을 다루는 자를 능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간구한 대로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들을 귀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의 주장한 주장은 그를 못 받기에 충분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자리를 둘 수가 있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이 모독하는 사람, 이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주 나는 그 바로 영원전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에게 증거한 그가 바로 나라고 자신에 대하여 자주 말씀하실 때 그것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는 극한 거부감을 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저는 죽어야 된다고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였고 자기들에게는 그 당시에 사형을 할 만한 그러한 사회적인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기에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여인의 몸에서 난 나사렛 시골에서 자라난 목수가 몇 사람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하게 하였다면은 그는 죽어야 된다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고 그 결론에 따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라면은 이것은 마지막입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가 이러한 주장을 하였었으나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원수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렇게 한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 이야기는 마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야기가 마쳐지지를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그 유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서에 대하여서 그 아주 떠들썩한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한 두 시간에 걸쳐가지고 그것을 여러 번 방송하면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그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새로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고 잘못된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담은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과연 그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이었다면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 달릴 수 없는 하나님이셨다고 이야기하며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였지 그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유다 복음의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러하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이야기가 끝나고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여인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며 침뱉음을 받으시며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끝이 아니고 그가 무덤에 묻힌 것이 그의 끝이 아니고 다시금 그곳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야 그것이 믿기울 수 없는 일이라고 요즘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다시 살아나되 그 몸이 무덤에 그 돌이 치우지 않은 상태로도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문이 다 닫혀있지만은 그것을 게으치 않고 그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는, 그리고 한 곳에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 안 되어서 6마일, 8마일 떨어진 곳에서 금방 또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하루 동안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 5번 일어난 그날, 무덤에서 일어난 그날 그가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이야기이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믿을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그들이 그렇게 믿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그러한 믿음이 생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시대 동안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자들까지도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넘겨준 바 되고 그들이 또한 관원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고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누차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에게 전혀 믿기우지 않는 이야기였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한 선생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낙망하며 절망하며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따라하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자주 그들에게 내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일반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주장들은 있었습니다. 극락에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다시 윤회하여서 다른 모양으로 살아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어떠한 낙원으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해준 여러 가지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도 그러한 가르침을 준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그 생명을 스스로 되찾은 역사를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는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떠한 제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 그렇게 그저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넘겨버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나타난 많은 사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무덤에 묻히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건만큼 정확하게 증거된 사건은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역사를 그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것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기회는 없습니다. 이미 지난 몇 부활절을 통하여 그 말씀을 나누게 몇 가지로 그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먼저 그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의 부활이 확실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고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제 이야기할 때 죽으면은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난다고 주장했으니까 분명히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제 실행하기 위하여서 그 선생님의 말이 맞은 것처럼 만들기 위하여서 그 선생님의 몸을 도적질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덤 앞에 있는 돌 위에 임봉을 하고 그리하여 아무도 그 돌을 어떠한 그 관리에 높은 지위에 허락을 받지 않고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적질하지 못하도록 앞에 군병들을 두어서 파수를 쉬지 않고 번을 돌아가면서 최소한 사흘이 지나서 이제는 그의 죽은 것이 확실해지고 더 이상 제자들이 할 말이 없어졌을 때 그때에는 우리가 물러날 수 있겠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무덤을 든든히 지켜야 된다고 그들이 주장하였고 그리하여 그들은 그 돌을 임봉을 하고 무덤 입구를 임봉을 하고 그 앞에 그 지키는 군인들을 두게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고 그 사건이 거짓임을 자신들이 증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함을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누구도 그 역사의 그 증거를 읽어보고 성경의 증거를 읽어보고 모든 그 당시에 일어난 사건을 정황을 판단해보고 그것을 공부하고 나서 이것이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이것이 거짓임을 알겠다고 내가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그 허구됨을 증거하겠다고 그 문제를 붙잡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과연 누가 이 돌을 옮겨낼 수가 있었겠는가? 누가 이 돌을 옮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옮길 수가 있었겠는가? 그 해답은 그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밖에는 그 옮겨진 돌에 해답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결론밖에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누가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옮겼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을 피하여서 숨어있던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키는 곳에 담대하게 가서 그 돌을 옮기고 그 선생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숨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은 시체가 썩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앞에 나가서 그 시체는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죽는 자리까지 갈지라도 나는 이 사실만은 부인할 수가 없다. 내가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며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무덤에 갈 만한 사람들도 못했으며 군병들이 지키고 인공한 것을 그들이 굴려낼 만한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으며 그들이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에 우리의 인간 그 사회 가운데 존재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옮겨갈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여인들은 더구나 그러한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을 굴릴 힘조차도 없어가지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낼까 두려워하던 이 여인들, 그들이 이제 또한 그 무덤이 비었을 때 누가 이 예수님의 시체까지 도적질해 갔는가 슬퍼하며 탄식하던 그 여인들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후에는 그 기쁨에 넘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남습니까? 나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입니다. 그가 대제사장이 되었든지 서기관이 되었든지 어떤 로마의 관이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만일 그 시체를 훔쳤다면은 그들이 이제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주장하며 온 세상으로 그 복음이 쏜살같이 퍼져나갈 때 그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것은 여기에 너희가 주장하는 예수의 죽은 썩은 시체가 있다고 내놓기만 했다면은 그 모든 그들의 주장은 헛되었을 것입니다. 원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내놓을 수가 없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이 훔쳐갔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은 제자들도 훔쳐가지 않았고 여인들도 훔쳐가지 않았고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도 훔쳐가지 않았다면은 그 무덤은 과연 왜 비어있으며 그 돌은 과연 왜 옮겨졌는가,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밖에는 그 사건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설명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사건이 또한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모든 주장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또한 확증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 저는 참나와 말을 하는 자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그가 참으로 주장하신 그것이 참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이 되는 이 아들로 말하면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또한 참 사람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그가 사람임을 증거합니까? 만일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사람이 아니었다면, 참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죽으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죽으실 수 없는 분이 다시 살아나실 수도 없습니다. 그가 사람이기에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었고 그는 또한 다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이단들이 가지는 어려움입니다. 그가 어떠한 영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사람처럼 보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어려운 점은 그가 십자가에 실제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무덤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은 그가 참 사람일 수밖에 없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셔야만 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처럼 보이기만 하면 될 것이 아니었냐고 우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한 여러 증거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참 되신 것은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그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이 사람으로부터 나왔고 그 죄의 사함을 위한 그 희생은 또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쳐질 수밖에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는 또한 참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아들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약속하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오늘 다시금 본다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다윗에게서 난 그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난 그 자손 가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약속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여인에게 약속한 그 여인의 씨가 되기 위하여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의 족속 가운데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가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사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다고 성경은 증거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는가? 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가 있었는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셔야만 됐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 참 사람이심이 그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2000년 전에 죽은 그 죄수 그는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직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헛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간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 7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각각 내가 무슨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것이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확증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지파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러나 내가 레위 지파 그러나 그것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들은 따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주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따로 남겨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70년 동안 한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지파에 속하였는지 아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 후 70년경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의 공격을 받고 완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료들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다 잿더미가 되고 그들은 뿔뿔이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피가 섞이게 되고 그들이 더 이상 오늘날 2000년이 지난 누구도 내가 그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확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그 족보를 가지고 자신의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내가 다윗의 혈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거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후의 사건임을 그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하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시고 그리하여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와 같은 느낌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의 영이 또한 사람의 영과 마찬가지로 고민하며 고통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여기에서 보는 대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었던 것을 볼 때 그는 참 사람이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만은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서 내가 성결하여서 거룩하여서 나의 모든 것이 참되며 나에게 거짓이 조금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생각할 때에 더욱 확실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죄 없으신 분임을 이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일 거짓말하는 자였다면 그리하여 그가 거짓된 자였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돌아보실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다시금 살리실 이유는 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다시금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그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죄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하신 하나하나가 사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심이 이 부활의 사건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영의 거룩함에 있어서는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보았을 때 그의 영이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죄가 없으셨음을 증거하였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그로하여금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는 과연 성결의 영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그 제물은 흠 없는 죄 없는 티 없는 거룩한 제물이야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그러한 자이셨음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가 성결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사셨고 그가 흠없는 자였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가 거룩하신 자였음을 죄 없으신 자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성결의 영을 그 성령님으로 우리가 또한 해석함이 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시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일이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그 아들을 높이며 그 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이 성령님의 증거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다시금 능력으로 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이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말씀하심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아버지와 하나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나는 영원전부터 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사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금 나와 같은 영원한 몸으로 살리겠다고 하신 약속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주장 하나하나가 사실됨을 이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증거를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 못하던 것처럼 나는 그런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리에 아직도 앉아 계십니까? 그 의심하던 제자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은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그 여인의 후손 과연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들이 증거한 그 증거 많은 시대를 두고 그것을 방해하며 박해하는 세력이 있었지만은 오늘 그 복음은 오늘 우리의 귀에 여전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를 믿는 자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오늘 그것을 그저 여러분들은 거짓이라고 나는 그것에 관계하지 않겠다고 그저 그것을 뒤로 밀어놓으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 중 기쁨의 소식 중에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보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구원이 우리 모두의 구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과연 그는 살아나셨고 이 시간도 영광 가운데 계시기에 저희의 믿는 것이 헛되지 아니하면 저희는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가장 가련한 자들이 아니며 참으로 복된 자들이며 참으로 축복된 자리에 있음을 이 시간 감사하옵나이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저희 또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기쁨에 넘쳐 그를 증거하며 저희의 남은 삶이 더 복되게 더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는 축복된 길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다 같이 나